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부조한 자의 마음과 생각과 지각을 주관해 주시며 또한 말씀을 받는 모든 회중들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여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까지 친히 주장하여 주실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들이 하는 다양한 행위 가운데 가르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행위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재능이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전수되기 때문이죠. 이단들이나 그리고 심지어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이미 다 조직되어 있고 체계화된 그 내용을, 그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틀과 삶의 자세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전에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적이 있었죠. 특별히 예수께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각종 표적들을 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거의 끝나갈 즈음, 한 6개월 전 초막절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절기 때 여러 번 주님께서 올라오셔서 표적을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유대인들과 순례자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맞춰 오지는 못하였으나 명절 중간쯤에 올라오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전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정규 학교,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가르침을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 배운 적이 없는 자가, 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초막절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주민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던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파급력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유대 당국자들, 눈에 가시처럼 예수님을 여겼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제지했어야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받던 유대 지도자들이 두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 첫째는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 하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유대 당국자들이 제지했으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라볼 때 전혀 제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보면서 이것을 그들은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이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 당국자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은연중에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대답, 다시 말해서 설마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대답을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는 일 때문이었죠. 적어도 유대 당국자들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두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두고 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저들이 예수를 필시 메시아로 알지 않고는 도대체 이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소가 누구인지를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 당국자들의 이런 처신이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저렇게 두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고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 그의 가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요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지식이 그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낳으신 독생자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영락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들이 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들이 왜 잡지 못했는가? 그의 때, 즉 하나님의 때가 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과 이런 반응을 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이 시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는 이적을 많이 행했죠?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당연히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가만 살펴보니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왔다고 한들 이 사람보다 이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누가 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찍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정죄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일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률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무리들 중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초두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무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본문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피부암과 중상을 일삼기도 했으나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정말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 다른 말로 더 많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 이거 중요한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것만이 아니죠. 믿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와 하나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능이고 작용이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지정의가 반응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으킨 일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이런 유의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서는 21번,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는 54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무려 98번이나 나타나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인생들이 예수 믿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 중에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이들이 믿었다라는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믿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의역한 것이고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어주시는 그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서 이들이 제대로 믿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였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뭐라고 언급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들 8장 30절로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장 42절도 가보시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믿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믿었다라는 그 말 이후에 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들이 믿었다는 그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참된 믿음이든 혹은 거짓 믿음이든 이들의 믿음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랬죠?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양보다 더 많으리라고 말했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의 뒤를 봐주는 사람에게 선생님 제가 선생님만 믿습니다. 라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이든 거짓 믿음이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만 가게 되었고 이런 사실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32절에 수군거렸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수군거렸다는 말은 6장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한 것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6장 41절에서 수군거렸다라는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불평과 억압된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군거렸다라는 이 말은 자신들의 마음에 억압되어 있던 불만을 토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말은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목소리로 서로 은밀하게 속삭였다. 서로 간에 소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폭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확인했던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합동을 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랫사람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가장 극심한, 가장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류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그토록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최대 적이요 경쟁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 공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이 실제 권력은 없었던 것이지요. 이 권력은 누가 갖고 있었는가?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합작하는 방법은 반 예수로서의 전선을 형성한 일이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단수로 나타나 있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나고 있지요.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전임 제사장들, 정경 대제사장들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그 해의 제사장은 누구였죠? 가야바죠, 그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그에게도 예수께서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과 합작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율법하면 도덕법,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보통 세 가지로 나누죠. 자, 근데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제사법은 폐지되었죠, 그죠? 폐지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높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의식법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의식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 의식법의 내용을 잘 관통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이죠. 그렇다면 절기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야만 됐는데 그들의 진정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무지인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하에 부르고 있었던 아랫사람을 보냈는데 여기서 아랫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들은 종교경찰이에요. 쉽게 말하면. 산헤드린 경비대 혹은 성전에 있었던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경비대들은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공적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 함께 제사장들에게 수송들어서 섬겼던 레위인들은 성전 영내에서 지내다가 때로는 유사시에 성전 바깥에서 대제사장의 심부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아랫사람은 바로 이 성전 경비를 책임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경비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가? 다름 아닙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무리들이 믿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중매쟁이로서 회중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는 그 일에 수송들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결국은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어야만 되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어림을 겪습니까? 보통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림을 겪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에 오히려 도움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 사역자들이 이런 면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잡으러 아랫사람들을 보내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를 비롯한 무리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을 잡으려고 보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 믿을 가능성을 둘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랫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자신을 잡으러 보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보낸 사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을 어떤 가능성도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지금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인자와 자비로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자비로 대하시긴 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만큼은 매우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렇다면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확고하고 단호할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나의 생명과 죽음은 너희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의 물리적인 속박에 내가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생의 사역 33년으로 생각하면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라는 이런 말씀들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 35절에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13장 33절에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14장 19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동안 2년 반 동안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권대사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 간에 권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는 그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을 받는 예수님은 사실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었습니까? 또 자신이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었습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드러내셨죠. 말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막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아직 말을 못해요. 너무 답답하지, 그죠?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가 안타까움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은 뭐지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할 때 그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한다라고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그분과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그분의 어떠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또 드러내었는가? 표적을 행하시는 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시비 걸어서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던가? 라고 시비를 거는 유대 지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표적을 행하는 이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사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하면 말과 일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고 일은 하나님의 일, 즉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도 했지요?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뜻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했던 지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지도 않았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믿었던 획기적인 표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했지요? 인간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곧 인간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런 면에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살아있는 실존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옥죄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곤고케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뜻하고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너무 그렇게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뭘 위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자 고침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지요? 표적과 이적을 행했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주님의 엄중한 심판선을 들어야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의 핵심을 안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중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완악함과 내 마음의 죄성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 향해서 반응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선을 택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음의 길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제로 저의 실존적인 문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제도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매일 기도하느라 그렇게 매일 기도하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나 저는 딱 하나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관심은 뭔가? 그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의도와 목적을 알아서 자신의 재능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본래 위임받은 사명은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약을 주는데 그 사람이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건 심판받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말씀도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9장 39절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같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말씀을 양면으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은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좋은데 이걸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버리면 뭐만 자꾸 남게 되지요? 실전의 삶 가운데 잘 되는 거, 취직되고 건강하고 이것만 남잖아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냥 그렇게 다 삽니다. 많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으며 좋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겠고 좋은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은 차를 타겠으며 넓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가운데 살아도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주어진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하려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전철을 밟았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이런 기회도 이제는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사실을 말씀했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궁극적 의미에서 너희들은 나를 잡아 죽였으니 내가 하고자 한 바를 다 성취했다라고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 가 계세요?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어디 가 계십니까?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내 육신을 잡아 죽인 일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불렀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지요. 우리는 그렇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설아에 있을 때, 그죠? 잔소리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잡으러 보낸 유대 지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단순히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메시지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그래놓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떠난다는 뜻이에요. 미 대사가 한국에 와서 근무하다가 근무를 마치면 이임 인사를 하지요. 이임이 뭡니까? 떠나는 거죠. 이별 인사죠. 그죠? 그래서 이임한다는 말은 본래 보내심을 받았다가 보냄을 받은 목적을 마감하고 떠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말했고, 10장 37절에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걸어가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대사상의 기도가 나타나는 11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 대사가 여기 와서 완전히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일정한 근무기간이 끝이 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요. 따라서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말은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주님의 존재성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지요?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그 신격으로, 그지요? 무인격적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곳은 어디냐? 바로 성부 하나님의 우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시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성취되는 방식이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자신들의 소정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인성으로서의 나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못 만나는가? 당연히 물리적으로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더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 잠언 1장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에 뭐라고 말했는가?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무슨 사실로 있는 그냥 진리로만 있는 지혜가 아니죠. 그 지혜는 어떤 지혜죠?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지혜, 즉 성부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지혜죠. 그런데 뭐라고 잠언 1장 28절에서 말하는가?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도 못 만나지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로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홀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종일관 자신을 보내신 의도와 목적에 걸맞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말과 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냈고 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거절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코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 곧 신령하고 복된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디냐? 엄마 품이 천국이죠. 그렇죠? 우리에게서 천국이 어디냐? 우리는 보통 천국 가면 물리적 개념으로 저 어디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 만들어 놓으신 어떤 특별한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개혁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도 합니까? 이 만물이 새롭게 된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여기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가 계시냐 계시 않느냐 나 있는 곳 즉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옥도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결국은 오지 못할 것이다. 8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3장 3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올 수 없다는 뜻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모든 구속사역이 완성되면 너희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고 사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는 12장 26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14장 3절 말씀. 그리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11장 24절 말씀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잘 믿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일 지키고 묘지 자꾸 찾아가는 거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믿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데 자꾸 땅에서 찾으면 어떡해요? 네? 하늘에 계신 분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개 일주기 정도 한번 모여서 그냥 식사나 같이 하고 뭐 가정예배를 드린다 이런 정도는 괜찮겠으나 그 이후에 그 돌아가신 날을 자꾸 기념하면서 뭘 한다든지 뭐 더더욱 뭐 절하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들의 이해 방식을 보세요.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이 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라면 어떻게 한마디로 딱 줄일 수 있죠? 팔도 아픈데 써나가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 뭐 간단해 그냥. 그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다. 뭐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한 말을 여기다가 다 인용을 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엉뚱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마치 디아스포라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무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한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는 사실만 알아도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참 쉬워요. 그러나 닫힌 세계 안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상 안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 불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그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다다음 주일로 17년이 됩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30대 오신 분 계시거든요. 33살. 근데 지금 몇 살이 되었어요? 5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저희 교인들과 함께 올해 17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했던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가만 보면 참 연세가 이제 드셨구나. 이런 사람들 갔는데, 뭐, 성도인들만 나이가 들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떤 분이 저를 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좀 살이 좀 빠지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반드시 제가 늙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반드시 합니다. 실제로 늙다 보니 살이 이렇게 빠지고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죠? 죽음의 꽃이 피는 거죠? 예. 갈 날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이 이제 뭐, 50대 중반 좀 넘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싶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그러져 가는구나. 썩어져 가는구나. 쇠해져 가는구나. 세상의 성격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유업이라고요? 한번 우리가 눈으로 딱 찾아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이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얻을 유업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라.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면으로 볼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마땅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다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고 이 말씀 붙들고 내일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지키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하여 그분과 함께 있는 이 놀라운 복, 이 최고의 복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